오케이.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을 펴시면서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베풀어주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풍성히 먹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다 이루었다 이런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가상칠언이라는 말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상칠언, 가상현실 말고 가상칠언. 이제 그 가짜가 이제 십자가 할 때 그 가에 들어가는 그 가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의 칠언, 일곱 마디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부분 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마태복음에는 요 부분만, 마가복음에는 저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 부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시간상으로 어떤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시간상으로 사복음서를 대조해서 비교해 보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이제 의탁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렇게 하면서 제자 중 한 사람을 지명하셨고 그리고 또 그 제자에게는 네 어머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이제 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어둠이 땅을 덮었고 12시쯤 되셨을 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예요. 이 성경에는 이제 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기록에 시편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들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보면서 제가 제목으로 삼고 있는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성도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고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합해서 실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십자가상의 칠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제목이 이제 이 일곱 마디 중에 여섯째 말씀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끝마쳐야 할 어떠한 일이 있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해야 할 일이 끝났는데 이것이 단순히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십자가 위에서의 이 육체적 고통이 이젠 다 끝났다. It is over. It is ended.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젠 다 끝났다. 이 고통이 다 끝났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뭔가 성취하셔야 할 어떤 중요한 일, 마쳐야 할 일, 완수해야 할 어떤 일이 있으셨고 그 일을 비로소 마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밝히신 예수님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4장의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끝마친다고 할 때 우리말로는 끝마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다 이루었다 할 때와 사실은 똑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finish. 그러니까 finish 할 어떤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는 그것이 다 finish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뭔가 끝마칠 일이 있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이제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그 기도가 있는데 거기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finish예요. I have finished.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제가 끝마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하셨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도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선언은 그 어떤 일에 관한 선언이셨고 그 끝마쳐진 일이 그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대단히 중요한 이 선언,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선언, 왜냐하면 이 선언이 없으면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이제 구약하에 있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짐승도 안 잡아드리고 이렇게 되면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짧은 선언이지만 그러나 상당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선언을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고난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았던 그 말씀이 비로소 이 순간에 성취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두 번째,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값이 지불되었다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모든 요구가 만족되고 구약 율법의 희생제사가 이 순간 이후로 폐지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 즉 아들 하나님의 그 역할이 완수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각각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입니다. 언어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메시아의 이제 고난에 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고난만이 아니라 영광도 같이 예언이 되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엠마오로 이렇게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에서 2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 구약 성경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대언자들. 이 구약 성경 내내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영광에 이를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 않았냐. 왜 너희가 그걸 모르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일일이 성경 구절들을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는 분명히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고난 당해야 한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장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시면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 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 내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도 이같이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것이 지금 모든 대언자들, 하나님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즉 예언되어 있던 그 구절들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두 측면, 즉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와 영광받으시는 메시아, 이 두 측면 중에서 그저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서 자기의 국가를 회복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측면만을 집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영광 이전에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구절들이 그럼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이러한 구절들이 대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9장입니다. 오늘 좀 성경 말씀을 찾는 구절이 조금 많습니다. 귀로는 들으시고 손은 부지런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이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70이레를 정하셨나니, 70이레라는 것은 이레가 7이기 때문에 77이 49,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490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려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62 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 이레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 시대에 이미 메시아가 언제, 역사상 언제 정확하게 오시고 그 이후에 죽게 되시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끊어진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쪽에서 24절 쪽 그 앞쪽에서 보니까 죄들을 끝내며, 그렇죠?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끊어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단순히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도 한번 보시지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대표적인 메시아 성경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10절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아, 상한다, 상하게 한다. 이거 지금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두셨은즉, 고통을 당합니다.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라.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렇죠. 죄를 위해서 지금 메시아가 죽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략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된다.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그분께서 죄가 되셔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다 맞춰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선언은 바로 메시아 즉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고난 당하는 메시아에 관한 그 부분이 지금 이 순간에 다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다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이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값이 지불되었다는 그 선언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 이 죄는 값이 따른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웨이지, 그러니까 임금, 삭 이런 뜻이죠. 죄를 지으면은 사람이 일을 하면은 임금으로 이렇게 삭스로 뭔가 돈을 받듯이 죄를 지으면 그 삭스로 받는 것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죄를 위한 그 사망이라는 값을 인간 스스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이런 놀랍고도 온 우주 역사에서 가장 숙연한 그러한 일이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그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에 관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도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아, 칼빈주의가 틀린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 하나님 자신의 피가 피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아까운 피가 어떻게 영원히 멸망받을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한 방울이라도 흘려질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그 피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충분하게 다 갚아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문제인 것이지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는 피를 아예 안 흘리셨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성경이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이 인간, 이 인간과 하나님의 이 관계를 화해하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바쳐진 화해 헌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해 헌물은 온 세상의 죄값을, 온 세상이라니까 막연합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지구상의 역사상에 태어났다 죽었던 모든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나서 살다 죽게 될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값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충분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그 값을 치러서 갚아놓으셨다. 그것을 지금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완성했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선언에 이제 세 번째 의미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만족되고 구약 율법의 희생제사가 이제 폐지되었다 하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만족되고 구약의 율법의 희생제사가 이 순간 이후로 폐지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인의 죄 용서를 위해서 반드시 피를 요구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요구했어요. 레위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이죠. 구약의 레위기는 결코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하면서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책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11절에도 보시니까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이 죄를 위해 속죄한다. 우유가 젖이 죄를 위해 속죄한다. 사이다가 죄를 위해 속죄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여기 보니까 짐승의 피가 죄를 위해 속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짐승의 젖이 죄를 위해 속죄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피가 즉 생명이 죄를 위해 속죄한다. 죄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 삭스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불해서 사망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들어있는 짐승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누구의 피가 필요했냐면 저와 여러분 인간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남양 특집 같습니까? 말하고 보니까 좀 그러네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사실은 이 피를 요구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마귀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온갖 영화나 이런 것에서 이 피에 관한 것들을 단순히 끔찍하고 잔인한 것, 공포스럽고 기괴스러운 것, 인간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런 걸로 바꿔놓는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피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피와 함께 사는 거예요. 매일. 매일 피를 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즉 인류의 대표인, 인류의 종교적인 대표인 이스라엘에게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희생 제사, 희생 헌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역성경 용어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흠정형 용어로 번제 헌물, 소제가 그게 음식 헌물이에요. 음식 헌물. 소제 그러면은 이게 처음 듣는 사람은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음식 헌물입니다. 그다음에 화평 헌물, 그다음에 죄 헌물, 범법 헌물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죄와 범법이 나뉘어져 있었고 번제 헌물도 조금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이 희생 제사,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죄 있는 인간이 그 죄가 용서되고, 한 가지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죄 용서는 신약과는 조금 다릅니다. 죄가 용서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결코 죄를 없이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죄가 결코 제거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더러운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에 하얀 눈이 내려서 그 순간에 그냥 그걸 덮는 거예요. 그러나 해가 뜨면 다시 쓰레기가 드러나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희생제사는 일시적으로 그 이 사람의 죄를 덮으면서 용서가 되는, 그것도 용서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왔을 때 이것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느니 아니고, 개역성경용 지고 가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무슨 그 이상한 교리를 이렇게 이제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안수복음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용서되는, 단순히 덮이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제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죄 용서는. 그것이 교리적으로 다른 거예요. 구약은 죄가 용서되더라도 죄가 제거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덮이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이러한 다섯 가지의 이런 기본적인 희생 헌물 제도를 통해서 죄들이 용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희생 헌물은 드리는 방식도 다양해요. 어떤 것은 이렇게 각을 떠서, 그러니까 이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그냥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되었지만, 어떤 것은 이렇게 옆으로 흔들어서 드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위아래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드리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때에 맞게 드려져야 했어요. 매일 드리는 그러한 희생 헌물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상번제 이렇게 이제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태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그 불, 번제단의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의 그 불은 결코 꺼지면 안 됐어요. 왜? 그것이 뭘 상징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불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불은 결코 꺼뜨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제단 위에 아침 저녁으로 제물이 항상 타야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주중에 하는 것보다 두 배 많게 더블로 그렇게 해서 두 배의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월 4개는,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 날에는 이 매일 드리는 것 외에 숫송아지 두 마리와 수량 일곱 마리를 드리고 속죄물로 수염소 하나를 드리고,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절차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이거 외워서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거 기록해놓고서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거 참 정말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매 절기들마다 또 이러한 희생 헌물들을 드려야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일곱 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봄에 네 개, 가을에 세 개. 그렇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봄에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교리적으로 초림과 관련된 절기였습니다. 가을 쪽에 가가지고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 세 개가 재림과 관련되어 있었죠. 이러한 절기들이 돌아올 때마다 이러한 번제 헌물이며 음식 헌물이며 화평 헌물이며 죄 헌물이며 범법 헌물이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에 맞게 어떤 때는 수량을 드리고 어떤 때는 수디엄소 어떤 때는 이 숫소를 드리고 어떤 때는 음식을 드리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때에 맞게 정확하게 드렸어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게 구약의 희생제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그 선언의 의미는 인간의 죄 용서와 관련된 구약의 이 모든 희생 헌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하는 이 모든 희생 헌물과 매일 드리고 안식일에 두 번을 드리고 월삭에 또 다른 걸 드리고 매 절기마다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자기가 알고 지은 죄를 위해서도 드리고 자기가 모른 채 자기가 기억나지 않는 죄를 위해서도 드리고 이 모든 희생 헌물의 이 의미를 한꺼번에 다 담아서 그것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모든 것을 영원히 한 번에 끝마치고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직접 그걸 하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신약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희생제사는 그림자였는데 누구의 그림자였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실체가 되시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지금 한 번에 영원히 끝내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보시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1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구약의 짐승 희생제사가 죄들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한 번 하고 끝내면 됐지 왜 그걸 계속했겠느냐. 그렇죠?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거 대속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해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죄들을 덮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는 것은 가능했지만 죄들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월절 절기에서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그 규정이 있었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들의 실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선언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로 영원히 한 번에 이 모든 구약의 희생 제사의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9장을 다시 한 번만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이 거룩한 곳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이 땅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가면은 이 성막의 모형과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자기가 대사, 그러니까는 이 자신이 하나님의 이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그 피를 자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셋째 하늘에 있는 이 성막의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장에 다시 5절서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에 5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아, 짐승의 희생 헌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몸이 바로 처녀 탄생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온 인류 중에서 가장 특별한 몸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분. 이 몸을 예비하셨고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짐승의 희생제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으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믿음도 없이 수도 없이 갖다 바쳤을 때 주께서 이런 것들을 순종보다 더 기뻐하시겠냐고 사무엘 대언자가 말씀하죠.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구약과 신약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아까 이 특별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로마서 10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끝마치셨다. 율법의 이 모든 이 의식법, 그러니까 짐승의 희생 제사 규정과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모든 문제, 날과 해와 달을 지키는 이 모든 문제, 이것을 끝마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이 순간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시는 그 순간 이후로 이제는 폐지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가서 보시죠.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서부터 한번 보시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이 저희가 사는 이 한국이라는 이 땅의 이 문화와 다른 문화권에서 기록되고 그것도 또 뭐 1,200년 전이 아니라 근 2000년 어떤 것은 뭐 한 3,500년 전 뭐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말투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질적인 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사실 용비어천가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런 고어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때 그거 불과 몇백 년 안 된 건데 우리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한글인데 그렇죠? 얄리 얄리 얄라셩 뭐 좀 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2000년 3500년 된 책들이 우리에게 이 정도로 선명하게 이렇게 이해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이건 참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말들이 우리 이 입에 착착 붙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딱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이거 음식 규정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뭐는 먹어도 되고 비늘 없는 건 먹지 말고 뭐 어쩌고 하는 음식 규정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다. 거룩한 날 아까 그 월삭에 뭐 이렇게 하고 또 이 안식일엔 두 배로 하고 또 어떤 절기들에 뭘 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이것이 폐지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이단들의 그 주장이 얼마나 황당하고 허황된 것인지를 우리가 논박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을 교회가 지켜야 한다. 안식교인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기 지금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폐지됐어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일요일 주일로 바뀐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보수적이다 하면 전부 뭐냐면 율법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구약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신약교회에서 지키느냐에 따라서 신약교회가 얼마나 보수적이냐를 따지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까? 제가 다 어릴 때 다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예배당이 성전이고, 그렇죠? 목사가 제사장이고, 그렇죠? 그래서 십일조가 필요하고, 그렇죠? 주일이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안식일인 주일에는 물건도 사서는 안 되고, 오락도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심지어 버스도 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폐지된 것,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지들이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다시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들만 그 무거운 율법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 무거운 율법, 이것을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상홍이가 무슨 유월절을 회복해 주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정도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그렇잖아요. 이 모든 절기에 해당하는 이 절기를 지켜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었던 그 모든 규정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특별하신 한 몸으로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구약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구약을 지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 헌물 중에 보면은 자기가 알고 지은 죄를 위한 그런 헌물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모르고 지었을 것을 위한 헌물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집요하게 저에게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전까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의 죄는 용서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죽는 순간까지는 그 새롭게 짓게 되는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즉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100개 중에서 99개를 다 했는데 오늘 지은, 좀 전에 지은 죄 중에서 막 고백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걸리거나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너무 한심한 얘기잖아요. 너무 성경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너무 왜곡시키는 얘기잖아요. 그럼 꿈꾸다가 죄 짓는 건 어떡합니까? 여러분 꿈꾸다가 죄 안 짓습니까? 꿈꿀 때 죄 많이 져요. 그렇죠? 예.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도 꿈꿀 때는 많이 하거든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에 묶여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점을 수학적으로 0차원 그럽니다. 선을, 점이 끊임없이 연결되면 선이 되죠. 1차원이라 그래요. 1차원이 하나가 더, 1차원과 1차원이 하나가 더 생기면 그러면은 면이 됩니다. 2차원이라 그래요. 면과 면이 만나면 공간이 생기면서 3차원이라 그래요. 그 공간에다가 시간이라는 팩터를 하나를 붙여서 4차원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그 이상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공간 안에서 그 현재만 살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면 시간이 다시 있지 않게 돼요.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만 삽니다. 1초 전도 과거로 흘러가요. 1초 후도 우리 앞에 미래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에만 있습니다. 요 선과 같은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미래로 갈 때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든지 늘 현재만 살아요. 그러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밖에서 이 시간을 보실 때 우리에게 과거가 됐건 우리에게 현재가 됐건 우리에게 미래가 되었건 이것은 그냥 시간이고 역사이고 인간 박노찬의 삶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는 박노찬이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한눈에 펼쳐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박노찬이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값을 치러주셨다 하셨을 때에는 인간 박노찬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의 과거가 됐건 현재가 됐건 미래가 됐건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인간 박노찬이의 본질적인 죄 문제 자체를 해결해 놓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시간에 묶여가지고 하나님도 시간에 묶어놓고 끊임없이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희생제사의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에 완벽하게, 충분하게 만약에 우리의 죄들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각각의 죄들의 그 값을 환산했을 때 그것이 뭐 10의 1000제곱 억원이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값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피값은 무한한 것입니다. 무한대 위에는 아무것을 올려놔도 0이 되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무한대 분의 몇은 그냥 0이에요. 그 숫자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갚아놓으신 것에는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히틀러의 죄가 됐건 김일성의 죄가 됐건 조두순이 유영철의 죄가 됐건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됐건 아무리 큰 죄가 됐건 하나님의 피값 위에 올려놓으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충분하게 갚아놓으신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단 한 톨이라도 단 한 푼이라도 갚아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쭉 살다 말고 25만 5,556억 년 이후에 내 죄가 한 톨이 딱 발견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영원한 지옥으로 쫓겨나야 돼요. 완전히 갚아놓으신 거예요. 충분하게 갚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마지막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이 완수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한번 읽었지만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인식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오랜 세월 헛된 방황 속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몇 장입니까? 제가 여기 장수는 안 적어놨네요. 오랜 세월 헛된 방황 속 333장 333이네요. 자, 여기 오랜 세월 헛된 방황 속 이 찬송의 4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 저 사랑 구원 꾀했네. 오 저 은혜 구원 펼쳤네. 오 저 커다란 틈 이어준 곳 갈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그 역할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불리시는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인간처럼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불리시는 거예요. 타이틀이 그래요. 아버지라 불리시는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 성령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삼위 하나님이 지금 한 하나님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이해가 가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조그만 뇌 속에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이 들어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각각의 역할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꾀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플랜을 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인간의 이 죄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하면서 다시는 영원히 인간이 반역하지 않게 할 것인가.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고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를 어떤 방법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 플랜을 아버지께서 짜신 것입니다. 오 저 사랑 구원 꾀했네. 그 구원을 꾀하실 수 있는 아버지의 동력이 무엇이었냐?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영원히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잘못된 토기를 가차없이 망치로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 저 은혜 구원 펼쳤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도 될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의 사역, 아버지의 사역도 될 수 있지만 또 성령님의 사역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러한 활동에 의해서 죄인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확신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성령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은혜로서 이렇게 펼쳐주는 것입니다. 오, 저 커다란 틈 이어준 곳 갈보리. 자, 여기에 아들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을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이사야서의 6장의 말씀이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아들 하나님께서 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육신에 제한되셔서 33년 반 동안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사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사시고 그러면서 마침내 죽음까지를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셨고 사망이 그분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아들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것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계획을 짜놓으셨던 플랜 해놓으셨던 그것을 아들 하나님께서 완수하심으로써 이제는 아들 하나님의 역할이 그 부분에 관한 역할이 끝이 났다. It is finished.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의 모든 이 죄값이 모두 지불되었다는 그러한 선언이면서 또한 우리가 구약의 희생 헌물과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의무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선언이면서 또한 고난받기로 작정되어 있던 그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대언의 말씀들이 완전하게 그 순간에 성취되었다는 그런 선언이기도 하면서 또한 인류의 구속을 위한 아들 하나님의 그 역할이 완수되었다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여건을 완벽하게 마련해 놓으시고 다 끝내 놓으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에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초청에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임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구원받은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불분명한 분이 계십니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다고 했습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게 이해가 되면서 저도 그 예수님의 다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제 것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은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 기도하셔도 좋고 하나님께 간구하셔도 좋고 이 예배가 끝나고 교회의 어떤 형제들이나 저를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그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래 미루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333장 같이 하십시다. 오랜 세월 헛된 방황 속 333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헛된 방황 속 외면했던 주의 십자가 오만한 날 위해 죽으신 저 갈보리 긍휼 넘치고 은혜 흘러 용서가 내게도 임했네 고난 내 혼자여 찾은 곳 저 갈보리 주의 말씀 내 죄 찾아내 내가 떨며 율법 대했네 마침내 이 죄인 향한 곳 저 갈보리 갈보리 전부 예수님께 드리며 오신 나의 왕 기쁨 넘쳐 노래할 제목 조갈보리 긍휼 넘치고 은혜 흘러 용서가 내게도 임했네 보란 내 혼 자유 찾은 곳 조갈보리
일어나서 하십시다 일어나서
오 저 사랑 구원께 했네 오 저 은혜 구원 펼쳤네 오 저 커다란 틈이 요준 곳 갈보리 긍휼 넘치고 은혜 흘러 용서가 내게도 임했네 보란 내 혼 자유 찾은 곳 저 갈보리
주님의 그 긍휼이 넘쳐서 그래서 그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임한 것으로 인해서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주님, 범죄한 아담이 자기의 수치를 스스로 가리기 위해서 매일 해가 뜰 때마다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의로워 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되시는 그 어린 양의 모형되는 짐승을 잡아서 피 묻은 가죽으로 단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일개 피조물, 먼지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뺨따귀를 맞고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두 팔 벌려서 그렇게 돌아가 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해주신 그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살아있는 순간순간, 또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순간순간 그것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전하게 하시고 주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